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또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사온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 있고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을 다스리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심령에게 깨우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느 때 부부싸움을 하시게 됩니까?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사소한 일들로 또는 말실수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그 속옷만 입은 채로 침실에서 거기 있는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면서 상당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투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뚱뚱해진 것 같고 못생겨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좋은 소리 하나만 해줘.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은 시력 하나만은 끝내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여러 가지 절망과 또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죠.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목사님으로부터 좀 좋은 이야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좀더 좋은 말로 여러분들을 권하고 싶긴 하지만 이 자리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할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주마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좀 올바른 시력을 가지시라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서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직시하고 바라보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상당히 불쾌하게 여겨지고 상당히 더 언짢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신 분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참된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그저 한두 마디의 위로의 말을 여러분들이 건네받고 거기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나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1년 동안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재배해서 그런 재배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많은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물이나 열매들을 대부분은 다 그로서리 가서 사 먹게 되죠. 그것을 재배하고 가꿔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은 아마 이 중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여러 가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일에 대하여서 그저 감사하는 감사절로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추수감사절이 있을 때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유래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는 우리가 이 감사절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그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추수감사절날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작정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만큼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 안에 추수된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감사드릴 만큼 무엇을 추수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거나 사정이 있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지난주에 말씀을 꼭 먼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옛날 어르신들의 어떤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놓고 가르칠 때 맨날 그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마치 그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만큼 그 인생 속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양반인 여러분들만큼은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일주일에 한번이 자리에 섭니다.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에 말씀이 박히기를 소원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습니다. 이 생수에 관한 주제로 성경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것도 성경 안에서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새삼 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좀더그 외에 몇 구절을 더 찾아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할때 우리 인간의 처지와 인간의 상황들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추구하는, 노력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는 잠시 잠깐 그것이 해소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갈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가 자기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밑이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끌어당기고 쌓고 가지려고 해도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인간은 상당히 절망스럽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인생은 참 만족이 없는 늘 갈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 49장 이사야서 49장 8절 구약성경 1028페이지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장차 앞으로도 그들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 기업을 상속으로 주실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갈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보내므로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실 때에 돈 없이 값 없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약속합니다. 5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죠. 물로 나아오라. 너희가 나아올 때는 돈도 필요 없다. 값 없이 그것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를 가지신 자요 생수를 나눠주실 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은 질문이 있죠.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이 생수에 대하여서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난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는 이 신앙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신앙 과정을 볼 때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배짱 두둑한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했죠. 그래서 나쁜 놈이 총을 쏘면 키아누 리브스가 아주 멋지게 그 총알을 피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조준해서 그 말씀을 발사하는데 여러분들은 비록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다 이러고 있죠. 다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뻣뻣하지만 뻣뻣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더 노련한 모습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모습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2인가요? 거기 보면 그 나쁜 놈이 그 얼마나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인가 하면 총알을 쏘면 총알이 관통을 해요.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깨달음이 오고 자극이 오고 내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면 다시 원상복구되어서 그것이 하루 이틀도 못 가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 이것도 영화를 봤어야 얘기가 되지.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뭐 영화를 얘기를 해도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물음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입술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생수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심성의껏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교회 일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여길 것도 아니고 더 늦춰져서도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늬만 신앙인인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다음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누구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그 어떤 삶이 되는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 고민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십계명이 나오죠. 이 십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벌을 받는 그런 엄중한 계명으로서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 안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도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계명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쓴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마라. 다른 데 한눈 팔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너희는 나 하나면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너희 인생 속에서 가지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나로부터만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 하나로 충분하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한 너희들의 삶은 가난하지 않다. 뭔가 결핍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채워야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준다.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의 만족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굳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빼앗아서 나를 채워야 할 만큼 그런 가난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달은 자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이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의 근원을 정말 알고 있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 관계하고 있는 자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신약성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은 배나 훨씬 더 풍성한 거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그 관계가 서원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우리를 그들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기쁨과 만족은 비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랍게 여겨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뭔가를 움켜잡아야 했습니다. 뭔가를 채워놓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그 가치에 대하여서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넘치도록 풍성하고 만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다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부요함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구차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로부터 무엇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나죠. 1세기에서 4세기 동안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협박을 받고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곤란한 처지까지 당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끌어다가 사자의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신자들이 그 증언에 의하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비로소 마침내 그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또 당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완성된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나 생수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생수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living water죠. 그리고 한자어로 하면 살생이 됩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고여 있어서 미동도 하지 않고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물과는 전혀 대조된 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주시는 그 생수를 따라서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생수나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나 그 생명이라는 똑같은 단어의 어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생명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 같이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기도 생명수의 강이 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그 강 주위에 있는 생명나무에게도 그 생명을 공급하여 그 가운데 열매가 맺을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17절,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원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통일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에 우리를 다시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러나 또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생수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생명과 연관이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적, 정치적 또는 윤리적, 경제적 교육 부분에 있어서 그 일부분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과 봉사와 그 구제 차원의 일들에 대하여서 앞장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캐톨릭뿐만이 아니라 종종 보면 그런 기사 가운데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회 속에서 교회라는 어떤 집단과 단체로서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해요. 어떤 이 교회라는 덩어리라는 이런 것으로 힘을 키워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나 기독교는 언제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나 어떤 사회적이나 어떤 그 교육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힘을 키워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기독교를 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기이한 역사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생명으로 점령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적으로 큰 힘과 권력을 얻어서 행사합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더 융성한 것 같고 더 많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더 손해를 봤습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미약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엉뚱한 일을 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사회적인 요구가 있죠. 사람들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서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참여나 아니면 뭐 정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안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라는 어떤 단체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 각자가 그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그 분명한 사명과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에게 한 영혼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 생명수를 맛보게 하고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숲속에 동물들을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끊임없이 그 가뭄 중에라도 솟아나는 한 샘물로서 유지하고 있으면 그 동물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 물로 나아오는 법입니다. 교회도 부흥한답시고 여러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다른 일들을 하려고 그러죠. 간판을 멋있게 새로 세우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네온 사인을 달고 또 각종 프로그램과 편의시설과 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지는 사람들은 그저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리에 불과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상당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탕물이 어떻게 하면 정화될 수 있습니까? 지금 비록 흙탕물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 작은 구멍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샘솟아 올라오고 있다면 그 흙탕물은 언젠가는 정화되고 말 겁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만이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일들만을 위하여서 매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대하여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교회의 어떤 단체 집단, 교회의 조직, 이 덩어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만 좋은 교회되라 그러죠. 좋은 교회,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없어. 그러면서 목사만이 훌륭해지라고 그럽니다. 목사만이 뛰어나라고. 도대체 이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란 말입니까? 저는 제 분수나 제 재주에 비하여서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목사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면 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과 그 진리의 내용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증거에 합당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여러분은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자람이 있어서 성장이 있어서 결국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늘 이런 생각만 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도대체 혜택을 본 것이 없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워? 왜 이렇게 이런 걸 잘 못할까? 이 교회에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자존심 상했어? 나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어? 그런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댈 틈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탓하시거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길을 가다가 제 눈을 의심한 한 모습을 의심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나 못 봅니다. 저같이 이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나 이제 보는 건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사가기 전에 요 가까이 있을 때 이제 그 산책로를 따라서 교회를 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 산책로를 아스팔트로 깔은 거예요. 아스팔트로 깔았는데 그 아스팔트 곳곳에 보면 아스팔트가 솟아 올라와 있고 그 틈으로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식물들이 아스팔트로 깔았으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아스팔트를 뚫고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거기서 꽃을 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력의 대단함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성장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 큰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있는 것 보시죠. 결국엔 그 나무들이 자라고 뿌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뻗쳐나가서 결국 그 나무 때문에 그 바위가 무너지는 것 현상도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품은 자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 베푸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무엇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로 채워주셨다면 그 채워주신 만큼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어떤 물질적인 채워줌이나 마음의 평안의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 갖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주신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씨를 뿌렸을 때에는 그 씨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거기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법입니다. 결국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이 앞에 나올 때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기쁨과 유익을 맛보았는지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가지고 그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참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그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에 대하여서 더 큰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우리 교회의 첫째 교회 모델 어떤 모델입니까? 생명력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